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다들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은 다들 있으시나요? 저 역시 가끔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하거나 집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재미가 없으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도 애라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나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워존과 같은 FPS 게임들입니다. 전 예전부터 한 가지 게임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했었는데요. 참 그러고 보니 저는 군사 내용을 다루는데 게임마저 총 쏘는 게임을 안 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방어구가 나오죠. 1렙 조끼부터 3렙 조끼까지 나오는데 이게 내구력도 있고 레벨 따라 방어력도 다릅니다. 그러다 문득 진짜 방탄복은 과연 돌격 소총을 맞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알을 막아줘도 뼈가 다치거나 장기가 손상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무엇이 사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방탄복은 언제 처음 나왔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방탄복은 신체에 별다른 손상 없이 무사히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탄복의 탄생. 중세시대에는 도검과 창, 활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철갑으로 이루어진 플레이트 암호가 생겨났는데요. 도검은 물론 화살도 막아낼 수 있어 말 그대로 미친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커다란 검을 둔기처럼 사용해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맞습니다. 단점은 바로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이고 뛰기도 힘들어 기동력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점인데요. 여담이지만 볼일 보는 것도 힘들어서 갑옷 안에 실내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총기 개발 이후 점차 제식 무기가 총기로 교체되면서 기동성을 방해하는 플레이트 아머가 도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제는 총탄을 막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알을 막는 방탄복이 개발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1866년 고종 3년에 있었던 병인양요 때입니다. 병인양요는 조선의 천주교 탄압에 항의하며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인데요. 총으로 무장한 프랑스군의 막강한 화력의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흥선대원군은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신식 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험대에 올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탄생한 하나의 발명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방탄복인 면제배갑입니다. 이 면제배갑은 여러가지 소재를 시험해 본 후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쉬운 재료인 면포로 제작되었는데요. 근세 조선 장갑에 따르면 질긴 면포를 12장 겹치니 탄환이 뚫어버리고 13장 겹치니 탄환이 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면제배갑은 여러 장의 천을 겹쳐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전진하는 총알에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현대의 방탄복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당시 방탄복의 한계 그리고 오해와 진실. 당시 면제배갑은 조선군이 사용하던 조총 정도는 충분히 막아냈지만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후 미국이 국호 개방을 요구하며 조선을 공격해온 신미양요에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 당시 미군은 조선보다 훨씬 화력이 높은 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포 부대의 강력한 지원도 받았고요. 게다가 천을 겹쳐 만든 면제배갑은 태생적으로 불에 약했고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 기동력 또한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미양요에서 조선은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1898년 1월 9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만약 조선인들의 공격용 무기가 그들의 방어구만큼 효과적이었다면 미군은 그토록 쉽게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신미양요 당시 총만 맞으면 픽픽 쓰러졌던 미국의 병사와 달리 몇 발을 맞아도 아파하면서 뛰어오는 조선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미양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적의 방탄복인 면제배갑 하나를 챙겨갔고 이것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아직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실크나 천과 같은 재질로 방탄복을 만들어서 총알이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총알의 에너지는 거의 흡수하지 못해서 총에 맞으면 그대로 장기 파열부터 갈비뼈 골절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데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저렇다 보니 총알에 직접 맞지 않아도 방탄복을 입은 상태에서조차 목숨을 잃을 확률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방탄복을 입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방탄복의 발전 과정과 현대의 방탄복 또한 1900년대가 되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각국은 과거에 쓰던 방탄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막강한 화력의 차원이 다른 연사속도를 가진 기관총이 등장하였고 이에 겨우 천쪼가리들로 만든 방탄복들은 강력한 기관총의 무자비한 화력과 연사속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이때 다시 머리와 흉부 쪽만 보호해주는 강철갑옷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강철갑옷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기관총의 탄약에 뚫려버리기 일쑤였는데요. 시간이 더 흐른 2차 세계대전에서도 강철을 대신할 괜찮은 재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때는 철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끌어모아 탄약을 만들거나 탱크를 생산하기 바빴는데요. 여기서 철로 된 방탄복을 만드는 것은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방탄복의 효과를 본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폭격을 가는 폭격기 승무원들은 수시로 날아오는 대공포의 화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방탄복이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이 방탄복은 승무원을 향해 날아오는 직격탄을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파편 정도는 막아주면서 승무원들의 생존율을 30%가량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이들이 방탄복의 실효성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가벼운 소재 방탄복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강화 섬유를 개발하여 충격을 획기적으로 분산시키는 방탄복을 개발했는데요. 동시에 이 방탄복은 철로 만든 방탄복보다 무게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보급에 성공한 강화 섬유 방탄복 M1952입니다. 미국은 M1952 방탄복이 수류탄, 폭격 등 폭발물의 파편으로부터 착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후 더 개량된 M1969 방탄복을 만들어냈지만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총 무자비한 7.62mm 탄약을 사용하는 그 유명한 총기 AK-47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방탄복은 여전히 총알을 막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케블라라는 소재를 개발해냈습니다. 케블라는 기존의 섬유 재질과는 그 차원이 달랐고 섬유이면서 철보다 5배 이상 강했죠. 거기다가 무게는 플라스틱 수준으로 가벼워 기동성을 발휘하는 데 큰 이점을 주었는데요. 그래도 연구 결과 케블라 섬유만으로 확실한 소총탄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케블라 섬유를 이용한 방탄복 외에 세라믹 방탄판을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케블라 재질은 운동 에너지를 급격하게 줄여 탄환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주고 세라믹 방탄판이 탄환을 대신 막으면서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방탄복인데요. 이후 방탄 능력을 측정하는 NIJ 레벨이 정해졌는데 이 레벨은 1에서 4까지 존재합니다. NIJ 레벨 1은 총기와 방어구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방탄복 등급으로 쳐주지 않게 되었지만 NIJ 레벨 2는 권총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이며 옷 안에 감춰 입는 방탄복이 이것입니다. NIJ 레벨 3A부터는 본격적인 방탄복이라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섬유 방탄복은 레벨 3A가 표준이며 NIJ 레벨 3부터는 소총탄을 막는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군용 방탄복에 사용되는 소재 레벨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NIJ 레벨 4 방탄복은 AK-47의 7.62mm 소총탄이나 소총용 철갑탄까지 막아내는 수준입니다. 등급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NIJ 레벨 2A부터 NIJ 레벨 3플러스도 있지만 간략하게 이 정도인데요. 그럼 방탄복을 입고 총이 실제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도 직접 입고 맞아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조사해본 결과 권총탄 정도는 맞아도 별 느낌이 없다. 그냥 툭 치는 정도라고 하며 소총탄부터는 아픈데 보통 피멍이 생길 정도이며 잘못 맞으면 갈비뼈는 부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탄복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현재도 방탄복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첨단 소재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큰 충격이 가해질수록 오히려 이를 막는 능력 또한 강해지는 신기한 액체도 있고 특수한 거미에게서 뽑아낸 거미줄로 방탄복을 만드는 시도 또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반면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발휘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6.8mm 차세대 소총탄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방탄복이나 새로운 탄약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일 텐데요. 미군과의 협동작전이나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등을 생각했을 때 탄약은 미군의 것을 따라가게 되겠지만 방탄복의 개발은 좀 더 자유롭겠죠.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 나와있는 방탄복들보다 획기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방탄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군사돋보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